자, 첫 번째 주제 좀 무겁습니다. 아, 오늘 전쟁 얘기가 많네. 멕시코가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했다. 가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죠. 자, 어쩔 수 없어요.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 멕시코 마약 전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왜 하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멕시코에서는 전국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뭐 20개 주 이상에서 멕시코 카르텔들이 지금 멕시코 군대와 싸우고 뭐 총을 난사하고 막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왜 소요 사태가 발생했냐?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멕시코 군대가 멕시코의 엘멘초라고 불리는 마약왕을 사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보스가 죽으니까 이제 들고 일어난 건데 물론 우리들 생각엔 아니 조직 범죄 보스가 죽으면 도망을 가야지 어떻게 들고 일어나서 군대와 싸우냐? 아 그거 이제 한국적인 생각이고 그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보스가 죽고 군대가 총을 쏘고 있는데 도망가야지 어떻게 덤비냐?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 멕시코 카르텔은 사실상 큰 데는 거의 군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벌.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사병, 사적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군벌과 군벌의 싸움, 아, 군벌과 나라의 싸움 약간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전국적인 폭력 사태, 전국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멕시코가 30개가 넘는 주가 있는데 20개 주 이상에서 마약 카르텔이 놀랍게도 정부를 보복하고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있고 가게와 주유소가 불타고 주유도로가 막혔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60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비공식 사망자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현재 멕시코 정부는 1만 명 이상의 군대를 투입해서 마약 카르텔과 사실상의 이제 전쟁이라 그래야 되나? 소요 사태를 막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가장 참혹한 날 중에 하나다. 라고 멕시코 아마 현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제 강한 소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번에 사살된 인물,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뭐, 워낙 마약왕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수장, 멕시코에서 가장 큰 마약 카르텔의 보스가 이번에 사살된 겁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큰 마약 카르텔은 이름이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이에요. CJNG라고 불립니다. 여기 두목이 공식 이름은 따로 있는데 위에 있죠. 네메시스 루벤 오세 구에라 세르반테스. 이게 본인 이름이고 일명 엘멘초라고 불린대요.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엘멘초를 사살해서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보시면 카르텔의 이름이 뭔가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어진 이름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뒤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이 할리스코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지? 대전 불주먹 카르텔? 강릉 오방떡 카르텔? 뭐 그런 겁니다. 좀 앞에가 지명이에요. 지명. 도시거나 주이거나 대부분 이제 앞에 그런 이름이 붙습니다. 왜냐면은 얘들이 자기들 거점으로 삼는 곳이 대부분 어떤 주거나 어떤 도시거나 그래요. 거기 이름을 이제 붙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누구냐? 현재 멕시코 내 이제 카르텔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큰 범죄 조직으로 불립니다. 뭐 조직 원수가 몇만을 넘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CJNG가 약자입니다. 뒤에는 뭐 스페인어인가? 뭐 그러겠죠. 약자고 CJNG부터 할리스코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에 사살된 엘멘초라는 사람은 저 CJNG를 만든 장본인이면서 동시에 보스인 사람입니다. 아까 이름 말씀드렸죠.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일명 엘멘초. 뭐 당연하겠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지명 수배되어 있던 인물이에요. 이미 2024년에 현상금이 1,500만 달러였던 인물입니다. 대충 200억. 만약에 여러분들이 멕시코에 가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엘멘초를 사살하거나 엘멘초를 잡아왔다. 그럼 200억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잡다가 실패했다. 야, 그러면 그렇죠. 그럼 아마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기간 잡히지 않았는데 현상금이 200억인 인물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사람을 도망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왜 도망자냐? 저 엘멘초라는 사람은 이미 과거 미국에서도 오래 살았고 미국에서 여러 차례 미국 그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 마약 유통 혐의.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나 멕시코 가까운 이제 그런 주에 마약을 유통하다가 미국 감옥에서 많이 잡혔습니다. 미국 교도소에 3년을 복역했고 머그샷도 여러 번 찍혔어요. 이건 아마 89년도 거고 뭐 86년도 것도 있고 뭐 94년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멕시코로 도망이 간 거죠. 추방이 된 건데 멕시코로 추방된다면 뭘 했냐? 놀랍게도 경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멕시코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 그걸 하다가 미국에서 범죄 혐의 이런 걸로 추방이 된 다음에 멕시코에 들어서 경찰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서부 할리스코 주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약 밀매 이런 걸 오래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카르텔의 몸을 계속 담고 왔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카르텔, 자신의 파벌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거대 카르텔 아래 들어가면서 서서히 힘을 키우게 된 게 엘멘초라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엘멘초가 본인의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요. 아주 옛날에 슈컬드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 나르코스 영화 소개하면서 한번 했었는데 다시 잠깐만 해보면 이 멕시코의 마야 카르텔이라는 걸 만든 원조 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멕시코는 범죄 조직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처럼 미국으로 밀수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미국으로 가는 길을 닦은 사람이라고 보통 불리죠. 멕시코의 마야 카르텔의 뭐라 그래야 되지? 창시자라고 해야 되나? 지금 같은 모습에 원조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펠릭스 가야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처음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놀랍지 않게 멕시코 연방 경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시날루아, 이게 주 이름이에요. 멕시코 왼쪽에 있는 주 이름인데 태평양 쪽에 시날루아라는 데 주지사의 경호원으로도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마약은 마약 조직은 콜롬비아에 원래 많았죠. 그래서 나르스코 이런 거 보면은 콜롬비아 뭐 마약 대부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주로 콜롬비아가 했었는데 콜롬비아 마약 조직과 손잡고 그 당시 대마초 위주였던 멕시코 마약계를 코카인 위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멕시코 카르텔의 원조가 과달라하라 카르텔이라고 해요. 왜 과달라하라 카르텔이냐? 도시 이름입니다. 과달라하는 요 할리스코라는 주에 있는 도시예요. 도시권 인구가 거의 500만 명에 달합니다. 멕시코 제2의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부산 자갈치파 뭐 그런 거죠. 부산 소주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하여튼 그것도 앞이가 도시 이름이야. 이 과달라하라가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과달라하라 카르텔 그런 부산 카르텔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활약하던 그런 도시 이름을 지어서 범죄 조직의 이름을 졌는데 그러면 저 과달라하라는 카르텔이 점점점 세력을 키워서 사실상 멕시코 전역을 장악합니다. 그런 어떤 마약 밀매를 전문으로 하는 카르텔이 그 당시엔 없던 시기니까. 근데 왜 몰락하냐? 영화 보시면 너무나 잘 나오는데 넷플릭스 시리즈 나르코스 멕시코라는 이 넷플릭스가 있어요. 옛날 나르코스는 그 콜롬비아 쪽 얘기가 많고 멕시코 시리즈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요 인물로 나오는 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야르도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저 조직이 과달라하라 카르텔이 왜 어려움을 겪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영상 같아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책으로도 많이 나왔고 이걸로 썰푼 분도 굉장히 많고 1980년대 그 미국 마약 단속국 DEA라고 있죠. 여기서 있던 사람이 그 멕시코에서 활동을 합니다. 멕시코에서 계속 미국으로 막 코카인 올라오고 마약 올라오니까 거기 있는 걸 막으려고 이 카마레나라는 요원이 멕시코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이어서 멕시코에 있던 그 마약팟, 코카인 재배팟 이런 데 날립니다.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이 그걸 참지 못하고 미국 연방 마약 단속국 위원을 잡아다가 고문 살인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때는 몰랐죠, 이들이. 미국의 요원을 잡아다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던 때예요. 근데 잡아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체가 나오는데 너무나 잔인했다 이런 말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열받았죠. 그래서 미국 마약 단속국이 열받아서 이 조직을 거의 날려버리는데 이때 가야르도가 미국에 체포됩니다. 아까 이 사람 앙일 펠릭스 가야르도 1946년생이에요. 지금 80세 정도 됐죠, 나이가. 40년형을 받고 아직 미국 감옥에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 장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분노를 산 다음에 저 카르텔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르도는 열심히 도망쳐 다녔는데 체포되기 직전에 자신의 마약 카르텔을 분할해서 나눠줘요. 친척과 부하들에게 이 어떤 지역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원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이나 도시별로 분할해요. 그래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이름 앞에 지역이나 도시가 붙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시날루아, 티에라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도시나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 카르텔이 그 이름이 못 외우겠냐? 과달라하라. 여러분한테 헷갈리네. 과달라하라 카르텔이 이제 분할이 되면서 대빵은 미국 가서 40년형을 받았고 이걸 나눠갔는데 초기에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이 주로 어디서 번성하냐면 당연히 미국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티우하나라고 불리는 여기는 지역 이름인데 티우하나 카르텔 뭐 이렇게 부르죠. 후아레스라는 거죠. 여기 지역 이름입니다. 미국 국경 지역이 딱 있죠. 요 두 군데가 가장 번성했다고 해요. 마약 밀매 같은 걸 돈을 가장 많이 벌었겠죠. 국경을 왔다 갔다 넘어가면서.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90년대 들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도 멕시코에서 가장 힘이 센 카르텔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소위 시날로아 카르텔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시날로아라는 데는 여기 미국 멕시코의 주명입니다. 주명.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로 쳐 죄송한데 충남 카르텔이나 뭐 강원도 카르텔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들도 그 미국으로 마약을 팔고 싶은데 가려면 여길 지나야 되잖아. 요 뭐 티우하나라는 둥 뭐 후아레스라는 둥 얘들 자꾸 막어. 그래서 얘들하고 전쟁을 펼칩니다. 처음에 태어난 뿌리는 같았지만 어쨌건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야 우리한테 주고 가 뭐 이딴 소리 하니까 위하고 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치열한 마약 카르텔 간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때 이 시날로아라는 데가 굉장히 이제 막 세력을 불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법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마약왕 중에서 사실은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인물 중에 하나인 엘차포 호아킨 구스만이라는 사람이 그때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이었어요. 최근에 잡힌 인물인데 이 탈옥으로도 유명해요. 최악의 마약왕, 무슨 탈옥하는 마약왕 이런 걸로 유튜브 가면 영상 많은데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많은 건 이유가 있어요. 오른쪽 위가 감옥이고 왼쪽이 도망가는 곳이에요. 이 감옥에서 땅을 파서 1km에 가까운 지하터널을 뚫은 다음에 이 위로 올라와서 도망간 걸로 유명합니다. 와, 1km를 정말 어렵게 걸었겠군요. 아, 이 마약왕이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탈옥용 지하 땅굴에 이렇게 레일이 있었다 그래요. 야, 이 정도면... 광산 아니냐, 광산? 이렇게 오토바이 같은 게 있었대, 전동 오토바이. 그리고 여기 이런 뭐, 레일을 깔아서 1km를 타고 왔다 갔다고 하는데, 여기가 나온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나온 거죠. 걸어 나와서 무려 탈옥을 두 번이나 했던 그런 인물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마 이 사진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엘차포, 호아킨 구스만.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미국의 잡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잡혀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럼 지금은 못 잡고 있냐? 아니요. 잡혀서 탈옥을 했다는 거지 다시 안 잡혔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마 그거죠. 뭐 자기 뭐 영화 찍고 싶어서 뭐 하다가 잡혔다는 사람. 하여튼 그래서 결국 잡혔는데 현재 어딨냐? 아주 유명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혹하다고 불리는 ADX 플로렌스 교도소 많이 들어보셨죠? 뭐 유나 바머 옛날에 유명했습니다. 미국 대학교에 폭탄 보내갖고 막 사람 폭탄으로 죽이고 했던 그런 정말 최악의 살인자, 마약 두목,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감금된다고 불리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저 플로렌스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에요. 뭐 들어가면 미쳐버리는 감옥으로 유명하죠. 뭐 깨끗한 지옥 이런 표현도 많이 있고 완벽한 고립, 무기한 독방, 뭐 24시간 거의 독방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창도 뭐 요만한 틈밖에 없는 곳으로 유명하죠. 바깥을 절대 보지 못하고 이거 유튜브에 가시면 다큐멘터리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어떤 곳인지. 그쵸, 뭐 한 달에 몇 시간 산책하는, 여기 산책하는 것도 몇 시간 없는 말 그대로 뭐 정막 속에서 혼자 영원히 있어야 되는 그런 교도소에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 시날로아 카르텔이라는 데가 저 엘차포는 체포가 됐지만 어쨌건 멕시코에서 이제 가장 덩치가 큰 카르텔로 점점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복잡해요. 여기서부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많은 카르텔들이 이제 흥망성쇠를 거치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거 좀 말씀드리면 걸프 카르텔이란 데도 있습니다. 왜 걸프냐? 여기가 옛날에 멕시코만 뭐 걸프 그렇게 불렀잖아요. 지금은 아메리카만이라고 트럼프가 주장을 하지만 요 걸프 카르텔은 여기서 이제 활약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도 또 미국하고 경계이긴 합니다. 미국 국경지대니까. 근데 여기 두목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 걸프 카르텔이란 데가 극심한 내전에 빠집니다. 그럼 얘기를 왜 하냐? 이때부터 저 카르텔 간의 전쟁이 양상이 좀 바뀌어요. 왜냐하면 저 걸프 카르텔이란 데가 자기들 내전에 멕시코 특수부대 출신들을 기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은퇴하고 나왔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한마디로 군인을 기용해, 군인을. 카르텔 간의 전쟁에서. 그래서 그때 고용한 조직이 여기 아래 써있죠. 어디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로스세타스라는 조직이 됩니다. 굉장히 잔인한 걸로 유명했던 그런 조직이 돼서 특수부대 출신들을 고용을 해서 한마디로 그전까지는 그냥 갱단 간에 그냥 뭐 카르텔 간의 전투였다면 이제부터 거의 전쟁이 되는 거죠. 저들을 불러들임으로써. 그리고 이 로스세타스라는 조직이 이 걸프 카르텔의 내전에 들어가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가장 컸던 시날로아 카르텔이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스세타스라는 데가 덩치가 커지면서 이 걸프를 날리고 자기네들이 뭐 다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시날로아 카르텔이 걸프 카르텔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역시 전문 킬러들을 고용하고 군인들을 고용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전쟁이 확대되죠. 이때부터 우리가 봤던 막 뭐 미사일 쏘는 것 같은 막 기관총 난사하고 완전 특수부대 보고 옷을 입고 야 저게 전쟁이냐 뭐 갱단 간의 싸움이냐 라는 말을 듣는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한 복수 이제 이런 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저 로스세타스라는 데가 초반에 승승장구하죠. 왜냐면은 전문적인 군인이잖아요. 싸우는 법을 배운 특수부대원 출신들이야. 자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처음에 다 날라가. 그래서 저 시날로아가 자신들의 하부조지라고 불리는 할리스코라는 데를 자신들의 전담 부대로 데리고 옵니다. 할리스코가 요 아래에 있는 데라고 했죠. 얘들 데려와요. 그 섬의 시날로아 카르텔 아래에 있는 조직이 저 할리스코 카르텔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로스세타스를 죽이자 해서 마타제타스라고 불렸다고 해요. 약간 별명 같은 거죠. 이 로스세타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결국에는 저 로스세타스라는 카르텔과 오랜 전투 끝에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애들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승리 선언을 하고 2018년 이 할리스코 카르텔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할리스코 카르텔을 그때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의 주제이자 이번에 사살됐다고 말하는 엘 멘초입니다.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이제 등치가 좀 커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시날로아의 보스였던 엘차포 구스만, 아까 전에 땅굴 파고 간 사람, 이 사람이 체포돼요. 시날로아가 약화되죠. 그래서 반대로 자신들의 보스였던, 주군이었던 시날로아 카르텔을 공격을 합니다. 자기들이 먹겠다고. 그래서 현재 멕시코 최대 카르텔까지 승승장구하죠. 그 보스가 엘 멘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뭐 약간 뭐 이건 있지만 대충 넘어간 데 있지만 대충 흐름은 그래요. 대충 흐름은 그런데 2024년에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벌어진 일이어서 저 시날로아에 이 엘차포가 잡힌 다음에 엘차포하고 사실 손잡고 저 시날로아를 이끌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엘 마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저 엘차포가 체포돼서 미국으로 가면서 시날로아의 다음 보스를 맡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는데 그래도 둘 간에는 어떤 유대관계가 있었나 봐. 좀 뭐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둘이 시날로아를 이끄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옆에 있던 엘차포가 잡혀서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마요가 시날로아를 이끄는데 문제는 엘차포에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빠가 잡히니까 우리가 멀리서 알 수 없지만 뉴스만을 보면 아빠가 잡히니까 자기들이 이 조직을 좀 후루룩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엘마요라는 사람이 눈에 걸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엘차포의 아들들이 이 엘마요라는 사람을 함정 수사에 빠뜨립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어떻게 손을 잡고 미국 텍사스로 이 엘마요를 보내. 뭐라고 속였대요. 거기에 자기들이 하는 뭐 새로운 사업 무슨 모델이 있고 어쩌고 이러면서 속여서 이 사람이 갑니다. 갔다가 여기 미국 텍사스에서 체포돼요. 이게 2024년이에요. 당시 보스였습니다. 당시 보스인데 그 전 보스의 아들들이 배신을 한 거죠. 물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저 엘마요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엘차포의 아들들도 미국 텍사스에 같이 갔던 거는 맞고. 자, 그래서 전 보스의 아들이 배신해서 결국에 잡혀갑니다. 자, 근데 잡혀가는 걸 끝난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전 1대 보스라고 해야 되나? 엘차포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 엘마요는 잡혔으니까 반대로 엘마요도 후계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가 날아가서 얘네들이 다 먹자라고 엘마요를 보내니까 엘마요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게 또 반발하는 거죠.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양대의 보스였던 엘차포와 엘마요를 따르는 사람들이 역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날로아는 지금도 내전이고 저 할리스코 카르텔이랑고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개판 5분전으로 싸우다 보니까 죽음이 난무하고 엄청나게 잔인하고 상대편으로 가면 안 되니까 배신 못하게 이런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게 멕시코의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저 할리스코 카르텔은 데는 말만 딱 들어도 이 로스세타스라는 전직 어떻게 보면 참혹한 킬러들하고 싸우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잔인하고 대단히 무자비하고 엄청난 활동력 이제 그런 걸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 할리스코 카르텔이 2020년에 자기네 나라 수도죠 수도 멕시코 시티의 경찰청장 암살을 시도했어요. 경찰청장이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다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차예요. 다다다다 쐈어요. 뭐 얘들은 뭐 시장도 막 암살하고 하니까. 근데 경찰청장을 암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그때 멕시코 시티의 경찰청장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아서 지금 뭐가 됐냐? 현 멕시코 최고치한 책임자가 됐어요. 셰인바움이 현재 멕시코의 대통령인데 셰인바움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 됐어요. 왜? 멕시코는 카르텔하고 이 정치인들 간에 이 뇌물, 유착, 당연히 이런 게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누가 밀어주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 잘 믿지 못하겠죠. 저 사람이 배신할지 아니면 카르텔하고 손잡고 있는지 이런 거 알 수 없는데 현재 이 멕시코 국가안보부 장관은 그 할리스코 카르텔한테 총질을 당한 사람. 암살을 당할 뻔한 사람. 수류탄을 맞았던 인물이야. 살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가죠. 최소한 할리스코하고는 손을 안 잡았겠구나. 다른 데하고 손을 잡았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멕시코 제1 카르텔하고는 원수죠. 자기한테 총격을 했던 사람인데. 뭐 그것뿐만 아니겠지만 어쨌건 안보부 장관이 됐어. 국가안보부 장관입니다. 아마 배신할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신뢰가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 할리스코 카르텔, 멕시코 카르텔들은 펜타닐의 손을 뻗죠. 이제 중국에서 뭐 원료를 수입해서 미국으로 펜타닐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펜타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도 요즘에 아시아, 이거 아시아라고 본떴다고 하면 뭐하고 아시아에서 많이 하는 걸 해요. 소위 말해 얘네들도 캄보디아처럼 피싱 사기, 온라인 사기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훨씬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딴에 안전한 거죠. 마약 내려다가 막 총 맞고 할 수 있으니까 피싱 사기, 온라인 사기, 로맨스 스캠 이런 짓을 해요. 누굴 대상으로? 미국인 노인 대상. 얼마 전에도 굉장히 큰 미국인 노인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스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더 열받는 거죠. 게다가 뭐 캄보디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짜 광고 보고 찾아오면은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든지 자기들한테 덤비면 죽이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마약 카르텔이란 말이에요. 더 끔찍한 짓을 많이 합니다. 저 부동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살해하고 안매장하고 일자리 줄게 하고 데려온 사람들한테 보이스피싱 치고 그러다가 역시 살해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원래 맨 처음에 사건으로 돌아오면 저 엘멘초라는 사람은 어떻게 잡혔냐? 당연히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젊었을 때 사진이고 지금은 나이가 좀 있죠? 사진이 없었죠. 저 엘멘초는 미국과 멕시코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체포를 피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적의 인물, 안 잡히는 인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2015년, 10년 전에도 한번 생포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잡으려고, 생포건 사살이건. 그때 무장한 카르텔이 잡으러 온 군용 헬리콥터에 이걸 날렸. 빵! 이 로켓 발사기죠. 한마디로 뭐 바주카포 같은 걸 날렸다고 보면 됩니다. 군용 헬리콥터가 격추되는 일이 있었어요. 카르텔 보스 잡으러 갔다가 헬기가 미사일에 떨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런 초대형 카르텔들은 사실상 군대 수준으로 무장하고 있다. 장갑차가 있다. 군벌에 가깝다. 라고 미사일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얘들이 사용하는 탄약이라고 이번에 올라온 사진이 있는데 59경. 뭐 이건 뭐 날아가는 헬기 잡는 뭐 그런 거죠. 장갑차 뚫을 것 같은 59경 총기 막 이런 걸 쓰다 보니까 군대로도 제압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잡았냐? 지난 일요일에 발생했는데, 일요일에 발생한 그의 사살은 적어도 10년 만에 멕시코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안보 작전이다. 이번에 멕시코가 마약왕 엘멘초를 사살할 수 있었던 데는 당연하겠지만 미국의 결정적인 정보 제공이 있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이 찍어주고 야 죽여 라고 욕이야 라고 알려줬다는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한 말이, 우리가 마약 카르텔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해서 미국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줬고 멕시코가 움직여서 마약 카르텔 보스를 처리할 수 있었다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멕시코는 사실 그동안 마약 카르텔 보스는 손을 잘 안 댔어요. 손을 대면 전쟁이잖아.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니까 눈 감아주고 갔는데, 미국이 요구를 하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사살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찾았냐 미국은. 요번엔 비교적 사살된 이유가 자세하게 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저 엘멘초의 연인 중 한 명의 측근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 마약 아니니까 연인이 여러 명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애인이라 그래야 되나? 저 애인 중 한 명의 측근을 포섭을 해서 그 측근이 그 애인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줬다 그럽니다. 애인이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 걸 알려줬다. 그래서 마약왕이 자신의 뭐 여자친구라고 해야 되나? 연인을 만나러 들어가다가 경호원들과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사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굉장히 많이 정보를 잘 관리했겠지만 결국에는 연인을 만나러 갔다가 정보가 새서 사살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멕시코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저 그냥 마약왕, 마약 보스를 사살하는 작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당연히 일시적이겠죠. 아니 새로운 리더가 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아까 전에 시날로아 카르텔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스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안정적이야. 보스 말을 들으면 되니까. 근데 보스가 죽어. 그럼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스, 내가 보스, 내가 보스 내전이 펼쳐지잖아. 아까 전에 뭐 엘 마요하고 뭐 엘 뭐 모시기하고 뭐 아들들이 싸우고 이런 게 펼쳐진단 말이야. 그럼 전쟁이 나. 그래서 오히려 폭력적인 소유 사태가 더 강해진다. 더구나 끝나면은 새로운 보스가 등장을 하더라. 뭐야, 다시 되돌아온 거 아니야. 사람만 더 많이 죽고.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해본 다음에 이게 악순환이구나. 두목이 사망할 때마다 정부 군대하고 더 많이 싸우고 또 그 공백을 메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내부전, 내전이 펼쳐지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번 주에 쭉 있었던 멕시코의 굉장히 전국적인 소요 사태도 마찬가지죠. 할리스코 보스를 죽이니까 그 조직원들이 뭐 난동을 피는 거죠. 차량 상점 은행에 불을 지르고 250개 도로를 봉쇄하고 뭐 이런 거를 지금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멕시코는 과거에 이걸 몇 번 해봤는데 20년 전에 해봤다 그럽니다. 칼데론이라는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 멕시코 카르텔과 전쟁을 선포했어요. 군사작전을 합니다. 조폭과의 전쟁 비슷하죠. 카르텔과의 전쟁. 근데 오히려 멕시코 살인율이 급등하더라. 뭐 바뀌는 게 없더라.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블랙보다는 허그, 총알보다는 포옹 정책으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와서, 최근에 와서 알려진 건 20년 전에 했던 멕시코 카르텔에 대한 군사작전, 그 이제 보니까 다 카르텔끼리 짜고 친 거다. 무슨 소리입니까? 2006년에 저 칼데론 대통령이 카르텔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을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안보장관이 돈을 뒤로 먹고 시날로아 카르텔과 결탁해서 외부 경쟁 조직들을 군대를 활용해서 제거했다. 그 카르텔과 카르텔의 전쟁이었는데, 안보장관과 결탁을 해서 뇌물을 먹이고 군대가 이쪽 카르텔, 특정 카르텔을 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하고도 너무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저 뇌물 주고받고 하는 게 청탁이 너무 만연하니까 전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저 이후부터 예전에 한번 했었죠. 멕시코 정부는 마약 카르텔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해오는 게 전통적인 전략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죠. Hugs not bullets. 총알보단 포옹. 총알로 대응하지 말고 포옹하자. 안고 가자.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런 안보 정책을 쭉 이어왔고, 오른쪽에 있는 게그 안드레스라고 불리는 오브라도르 전임 멕시코 대통령입니다. 왼쪽이 셰인바움 현 멕시코 대통령이에요. 둘은 사제지간이죠. 한 몸과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도 포옹 정책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할수 있냐면은, 얼마 전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거처럼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사태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으로 돌아가는 것은 멕시코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이, 한국인으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마약 카르텔을 날리고 치안을 안정해야 되는데 멕시코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법을 지키고 포옹으로 가자. 마약 카르텔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일이야. 마약과의 전쟁으로 돌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그래도 멕시코 내부 일이니까 이게 쭉 가겠죠? 물론, 저 정부의 포옹 정책이 잘 됐냐?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갔냐?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취임한 지 13개월 지났는데요. 그동안 살해된 멕시코 시장의 수만 9명입니다. 이제 뭐 정부뿐만 아니라 선거에도 저 카르텔이 뛰어들죠. 저 아보카도 얘기 때도 했었죠. 아보카도 이런 것도 갱들의 전쟁 때문에 가격이 춤을 추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멕시코 내부 일일 때는 그래도 뭐 죽이되건 밥이되건 지들끼리 알아서 한다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능할 수 있었어요, 포옹 정책이. 하지만 이젠 안될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최근에 모든 거를 뒤집어 엎는 인물이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멕시코 정부는 마약 카르텔을 소탕해야 될 거다. 만약에 못하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거야. 심지어 뭐라고 하겠습니까? 멕시코로 군대를 보낼 수 있다. 게다가 멕시코는 서반구죠. 멕시코는 서반구 있어요. 위에는 캐나다, 아래는 멕시코예요. 이게 사실상 자기네 홈랜드라고 불리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스탠스입니다. 자기네들한테 펜타닐을 보내서 지금 그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관세를 매기잖아. 그게 국가 비상사태예요, 지금. 물론 캐나다는 캐나다 정부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수 없는데, 멕시코는 정부가 마약 카르텔을 건드릴 수 없어. 이거는 안 되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멕시코에 군대를 보낼 수 있다. 우리는 뭔가 할수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배로 미국에 마약 보내던 그 조그만 보트 같은 거를 미국 함대가 날려버리잖아요. 많이 보셨죠, 뉴스에서. 비행기가 쭉 가다가 아래 배 보입니다, 배 보입니다. 그럼 뭐야? 그러면 뭐 마약 나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쏴버려 하잖아. 그래서 그걸 쏴버려. 심지어 빵 터트리면 제대로 안 터져. 확인 사살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이걸로 말이 많았어요. 이건 초법적인 사형 아니냐. 말은 많긴 한데, 어쨌건 그런 일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수상 마약은 90% 차단했다. 이제 수상으로 마약 갖고 들어오면 우리는 무고 따지지 않고 쏴버린다. 폭파시켜버리자. 그래서 이번은 이제 육상 카르텔을 공격할 차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육상 카르텔은 어딥니까? 저, 물론 남미에 있는 뭐 그런 데도 있지만, 뭐 콜롬비아 뭐 그런 데도 있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멕시코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멕시코 정부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그동안은 총알 대신 포옹 이랬는데 포옹 자꾸 하다가는 위에서 거대한 슈퍼파워가 내려와서 뭐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 쉐인바움은 카르텔 보스들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게 2월달이니. 카르텔 보스의 편을 들고 있다. 그들한테 두면 안 된다. 게다가 쉐인바움 멕시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지금까지는 그냥 말로 협박인 줄 알았는데 아래 베네수엘라를 보니까 말로 몇 번 하다가 아니 뭐 이란을 봐도 그렇고 공중에서 뭐가 와. 뭐가 내려서 생포하더니 자기네 나라로 데려갔어. 아니면 폭탄으로 뭐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 당연히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뭐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제 생각에. 아니면 뭐 관세가 물론 뭐 두 나라 간 FTA가 있지만 깨버릴 수도 있죠. 뭐 트럼프가 그런 거 신경 쓴 사람 아니니까. 너희가 말을 안 들으면 당연히 뭐 관세 100% 맨나라는 아니면 심지어 뭐 군사작전을 펼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론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정 개입을 단호히 거부한다. 단호히 거부해. 하지만 그 마약 카르텔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서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엔 사실상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어. 단호히 거부는 하지만 너무 단호히 거부했다간 이제 마두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되고 결국에 멕시코 최대의 카르텔 보스를 미국이 여기 죽여! 뭐 이거 알려줬죠. 사실상 가서 사살하는 것으로서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관용 정책에서 전환이 돼서 카르텔과의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3년 남았죠. 난 나아가야 될 것 같긴 해. 지금 1년밖에 안 지났, 놀랍게도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마지막 1년이면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물론 뭐 재선을 했기 때문에 3선은 없지 않냐. 당연히 상식적으로 3선이 없을 것 같은데 모른다는 좀 이상하지만 자꾸 본인께서는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마야 카르텔 할리스코의 보스를 죽인다면 이제 이전 정부 시절의 관용적인 포옹 정책과는 단절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은 멕시코 카르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미국의 압력 때문에 자기들한테 뭘 한대.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에서 일어난 저 전국적인 마약 카르텔의 소요는 사실 정부에 대한 경고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군인들한테 막 현상금 걸고 막 아까 전에 막 도로 막에서 뭐 하고 그거 왜 그러느냐. 자기들끼리 보수 정하면 됐지. 이거는 포옹이냐 전쟁이냐 멕시코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떤 뭐 메시지를 내야죠. 정부가 우리에 대해서 전쟁을 하면은 자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도로를 막고 뭐 은행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하고 막 총질을 하고 군인을 죽이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더 강하게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로에 선 거죠. 포옹이냐 전쟁이냐 멕시코 기로에 섰는데 자 얘기는 여기서 끝이긴 한데 우리도 약간 걱정되는 건 있어요. 뭐가 있냐? 멕시코가 이번 6월 월드컵 개최지입니다. 물론 여러 나라가 같이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멕시코에 안 가면 되긴 하거든요. 6개월, 6월이니까 4개월 남았습니다. 하필 대한민국은 아까 얘기가 나온 과달라하라 모든 멕시코 카르텔의 시초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죠. 그 카르텔이 요 이름을 땄죠. 과달라하라에서 두 경기합니다. 게다가 멕시코랑이야. 하필 또 멕시코랑 아니야. 2차전이 멕시코야. 3차전도 요 위에 있는 몬테레이에서입니다. 국경 도시죠. 우리가 A조기 때문에 모든 세 경기를 다 멕시코에서 치러요. 아 물론 설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한테 무슨 해를 끼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건 큰 경기를 하는데 저렇게 카르텔들이 막 총질을 하고 있는 그런 치안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물론 셰인바움 대통령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보장돼 있다. 아무런 위험도 없다. 멕시코하고의 2차전 우리가 너무 대승을 해버리면 관중들이 흥분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브라질 뭐처럼 뭐 7-1, 7-0 뭐 이렇게 이겨버리면 관중들이 흥분할 수도 있죠. 7-0, 8-0 그래서 5-0 이하로 이기자. 5-0 이하로. 아 좀 불안하니까. 뭐 7-0 하면 어떡해. 5-0 아 한 골도 주자. 5-1. 5-1. 한 골 줘서고 5-1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제 축구 연맹 피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우 안심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안 되는데, 걱정 안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좀 많이 가라앉아 있겠죠. 그래서 큰 걱정은 안 되긴 하는데, 너무 크게 이기지 말고, 한 5-1 정도로만, 해서, 승승장구해서 16강, 8강 가면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